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라고 할까요? 플래너? 우리로 하냐면 다이어리라고 표현하죠. 이제 한참 이제 다이어리가 이제 많이 이제 오고 가는 시기잖아요. 연말이 되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다이어리 중에 하나, 플래너 중에 하나가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제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더라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가이고 과학자고 여기 100달러짜리 지폐에 이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려서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촌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해소해 가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메모, 수첩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만드는 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수첩을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덕목 13가지, 뭐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뭐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이것들을 오늘 하루 어떻게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노트에 꾸준히 적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트를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50년 이상을 나의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이 항목들을 실행한가 실행하지 못했는가를 체크했다. 게다가 일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라고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자기 노트를 쓰면서 이걸 남겼대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라고 하는 사람과 시간관리의 대가라고 하는 하이럼 스미스, 이 두 사람이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쓴 이 어떤 가치, 그리고 수첩을 쓴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이 7가지 성공한 7가지 습관 이 저자와 시간관리 대가 이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플래너가 이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벤자민 플랭클린의 그 플랭클린을 따서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430개 기업이 이 플래너를 쓴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00대 기업 중 77개 기업이 이 플랭클린 플래너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게 이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이제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랭클린 플래너를 가지고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더 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뭐 요즘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가 돼서 스마트폰 안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앱에도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잘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체크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다 나은 삶 되도록, 좀 더 발전하는 삶 되도록 노력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필요하고 좋은 거니까 이게 세계 뭐 500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서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올 2017년도를 사람들이 많이 또 계획을 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플래너를 구입을 할 거고 그 플래너에 2017년도에는 어떻게 살까를 많이 또 계획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하겠지요. 이제 청소년,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의 10년 후, 20년 후에 너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들을 하라고. 요즘은 또 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중년, 이제 노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하라고 사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뭐 연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주 단위, 일 단위로 계획을 세분화하죠. 그리고 계획대로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계획도 안 세우고 세우는 계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미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도록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붙잡혀 살 때가 있지요. 계획에 이제 갇혀 사는 거. 아주 단적인 예로 요즘은 웬만한 이제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기획을 합니다. 우리는 뭐 없으니까 기획할 것도 없지만 중형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기획을 해요. 마치 공연 예술처럼. 그래서 예배에 뭐가 있냐면 큐시트가 있어요. 심지어는 분단이 초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찬양 인도가 끝나야 되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기도가 끝나야 되고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설교가 끝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타임테이블대로 큐시트대로 예배가 쭉 진행되고 잘 마무리가 돼야 그날 예배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마치 공연처럼.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뭐 은혜 받으면 뭐 한 시간 반을 해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지만 요즘 그런 걸 좋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정해진 시간 그 안에 딱 끝내는 것을 더 선호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것들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나 좀 더 하고 싶어서 시간을 늘려버리면 뒤에 가서 시간을 줄여야 되고 만약에 찬양인도자가 그날 은혜 많이 받아서 찬양인도를 20분 해야 되는데 한 40분 해버리면 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따라 마치 공연을 기획하듯 예배를 기획을 해요. 더 좋은 마음, 아주 좋은 동기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보다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동기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보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더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 특별히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너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에 붙잡혀 살 때 더 중요하고 정말 그때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사는 어떤 인생,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아무리 좋게 완벽하게 플랜을 세웠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잘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무엇인가 준비를 잘했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공연을 하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 인생 아무리 잘 계획을 하고 이 플랭클린 플랜을 가지고 빈틈없이 리스크 없이 완벽하게 다 짜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읽었던 말씀처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혜서인 잠언에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너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계획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계획이 그 길이 제대로 가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열심히 짭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열심히 짜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열심히 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도 열심히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교회가 제대로 가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은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아이들, 우리 교회 이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짤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손에 맡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잠언 16장 6절 위에 보면은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너의 삶, 너의 행사, 네가 해야 할 것,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야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움켜쥐고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우리의 가정을 움켜쥐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교회 그것도 움켜쥐고 살고자 하지만 결국 공을 하나님께 던져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계획들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놓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계획대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 하시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뭔가 내 삶에 대해 무책임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워야 해요. 하지만 그 계획이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만 들어가 있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사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랭클린 플래너 같은 곳에 무엇인가 빽빽하게 우리의 계획들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안정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렇잖아요. 2017년도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보이면 우리가 좀 안도감을 갖겠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계획을 보다 안전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빠뜨린 건 없을까? 실수한 건 없을까? 열심히 막 짜놓죠.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잘 짜여진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됐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획을 잘 짜놓고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없다가 성경에 내려놓은 결론이죠. 그래서 뭐해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은 안에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다른 여정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여기에만 나오는 약간 좀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사도행전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인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떻게 교회답게 지내가고 그 교회가 아니면 증인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 그런데요,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한다. 내가 가려고 했으나 못 가게 됐다. 내가 가기를 소망한다. 내가 언제쯤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이제 곧 나갈 거니까 내가 거할 집 처소를 너희가 좀 준비해 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약속들을 편지를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 나름대로 뭘 갖고 있냐면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막 다 짜놔서 마치 우리가 그거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어떤 스케줄표를 뚝 던져놓고 너 이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2010년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면 하나님이 플랭클린 플래너에 2017년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적으셔서 우리한테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계획을 짜면 돼요. 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에 부합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계획은 우리가 얼마든지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대해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플랜에 잔뜩 적어놓고 하나님이 짜라고 했으니까 내가 짰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좀 더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 내가 이때쯤 여기를 들렸다가 거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이런 계획들을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으니까, 증인된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플랜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도 함께 준비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 하나님 저기로 가라고 해서 성령이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상황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두니아 가려고 그냥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어떤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또 뭐예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러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나는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더 하면 할수록 그것을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두로아로 내려갔다가 꿈에 누굴 만납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도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하는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출발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없어요. 아예 없었던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특별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계획이 있었지 유럽 저쪽인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계획에도 없던 곳으로 방향을 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한 것. 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인정해요. 그리고 가는 거죠. 계획에도 없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참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계획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던 일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에요. 나의 계획, 나의 플랜 속에는 아예 없었던 일이고 없었던 사람이고 없었던 어떤 시간이고 없었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시간이고 있는 과정이고 있는 사람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짰지만 그룹을 짤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세웠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 안에 하나님이 두셔야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막 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그 우리 어떤 세워놓은 어떤 시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잘 짰어요. 근데 특별히 그날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 계획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를 뭐예요?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짜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뭐예요? 알아챌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비두니아로 가게 애쓰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비두니아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운 세회,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선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성령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성령님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췄죠.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 따라 자기의 계획을 뭐 한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움직이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니까. 솔직히 사도바울 자체가 여러 그렇게 여행들을 통해서 배운 거지만 자기가 예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좀 불안한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뭐 할 수 있어요? 방향을 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성령께서 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움켜져 주고 졸업하면 불안하고 계획되지 않은 일이고 준비도 안 된 일이어서 어떡하지? 해버리면 결국 성령 인도하심은 못 받게 되는 일이지.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짜놓은 계획대로 내가 살지만 무엇인가 우리 삶에 제대로 마구 우리가 속된 말로 아구가 맞지 않는 자꾸 뭔가 톱니바퀴가 탁탁 맞아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 성령께서 지금 막으시는구나, 때로는 여시는구나, 때는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없으면 이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이 없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는 그 일, 그리고 그 어떤 사건, 그 사람,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잘 뭔가 되지 않을 때, 뭔가 하려고 애쓰는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우리가 민감하게 뭘 봐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자꾸 이것을 뭔가 하려고만, 발버둥 치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 멈추게 하시는 건지, 방향을 틀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놓친 게 있진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받아야 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을 수 있잖아요. 계획이 없을 수 있잖아요. 계획이 없을 때 계획 없는 그 자체 때문에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 안에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잘 짜놓고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할까요? 계획만 열심히 또 짜고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에 온 관심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받아야 될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감각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센스가 다 이렇게 막 풀로 차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마음이 쏠림을 쏠릴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너보다 뛰어난,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니네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마치 무계획적으로 무책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잘 세우고, 2017년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계획 속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성령께서 이것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또 그거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변수가 일어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이 없는 일들을 행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났을 때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닐까?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책임질 거란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때는 내 계획이 없어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우리가 보내고 2017년을 우리가 준비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좋은 계획들을 잘 세우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